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잠에서 딱 깨서 거실로 나갔는데 183cm 키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상상만 해도 약간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존재가 여러분이 어제 했던 대화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막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다 읽어냅니다. 심지어 방금 전 중고차 한 대 가격으로 시중에 정식 출시가 되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은데 사실 이게 영화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그동안 거대한 철책선 너머 공장 안에 갇혀있던 로봇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거실 그리고 병원으로 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는지 그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지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번쩍이는 금속 관절을 뽐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거든요.
복잡한 이야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지배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그 뇌를 물리적으로 뛰게 만드는 심장인 반도체를 둘러싼 초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목조르기, 이런 것들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아, 정말 거대한 주제네요. 항상 최신 지식을 갈망하시지만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다수의 최신 기술 보고서, 정책 문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공개 서한을 싹 다 모아봤습니다.
네,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오늘 완벽하게 맞춰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주목할 문건은 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8개 부문이 공동으로 발표한 AI 더하기 소비 실시 의견입니다.
이 문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분류 체계의 변화예요.
분류 체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업용 장비로 취급받던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를 이제 공식적인 소비재로 분류했다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정부가 휴머노이드를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은 소비재 라인업에 올렸다는 것은 이 기기들이 연구실을 벗어나 대중의 일상 속으로 침투할 수 있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와, 제도적이고 자본적인 고속도로를 깔아준다. 그 고속도로를 타고 폭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비텍의 유언 시리즈 로봇인 것 같아요.
네, 유언 시리즈 스펙 보셨나요?
네, 자료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성형 모델은 키가 183cm에 무게 42kg, 여성형은 168cm에 35.2kg이에요. 사람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크기만 똑같은 게 아닙니다. 관절만 무려 88개가 들어가 있어요.
88개요? 와, 그러면 정말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배터리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속되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체 감정 AI 모델을 탑재했다는 겁니다.
아,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외부 클라우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로컬 환경에 암호화해서 저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유출 걱정이 없다는 거죠.
네. 나만의 감정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건데 놀라운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이 로봇이 17일 만에 사전 예약 4,600대를 돌파했어요.
보증금만 우리 돈으로 약 57만 원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도요. 근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약간 가만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사실 스마트폰처럼 주머니에 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식 출시되면 수천만 원에 달할 거잖아요. 이런 초대형 가전제품을 일반 소비자들이 당장 자기 집 거실에 들이려는 진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얼리 어답터들의 호기심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특유의 강력한 정책 주도형 수요 창출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책 주도형 수요 창출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만든다는 건가요?
네. 앞서 언급하신 8개 부처 발표 문건을 보면 17개의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담겨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정부가 로봇 좀 사주세요 하고 캠페인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양로기관, 즉 전국의 거대한 노인 돌봄 시설 네트워크에 스마트 간병 로봇이나 재활 로봇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 국가가 주도해서 수요를 보장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 하우스 건설 표준 지침에 로봇과 연동되는 가구 시스템을 아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개인이 순수하게 자기 돈 내고 사는 B2C 수요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국가의 실버산업 인프라나 스마트 물류체계랑 맞물린 거대한 B2B, B2G 시장이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바닥이 존재하니까 제조사들은 과감하게 대량 생산 라인을 막 벌릴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사람처럼 완벽하게 요리를 하거나 빨래를 갤 수는 없더라도 제한된 환경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병원 복도에서 환자를 안내하거나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정도는 지금 기술로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수천, 수만 대의 로봇이 현장에 깔리면 막대한 실생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 데이터가 다시 로봇을 똑똑하게 만들고 생산 단가는 떨어지는 강력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네요.
네, 완벽한 선순환 구조죠.
데이터가 모여서 로봇을 똑똑하게 만든다. 여기서 저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기계 덩어리의 뇌, 즉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하드웨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뇌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88개 금속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여도 그걸 조종하는 지능이 없으면 그냥 엄청 비싼 마네킹이죠. 이번 자료 중에 알리바바가 기업 파일럿 테스트에 돌입한 Q1 로봇 스위트 이 문건을 보면 그 뇌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네. 항법, 조작, 그리고 세계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세계 모델이라는 건 물리 법칙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카메라로 물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책상 위 유리잔을 밀면 떨어져서 깨진다. 이런 인과관계를 로봇이 스스로 인지하는 거죠.
이 세계 모델을 구축하려고 알리바바가 쏟아부은 데이터 규모를 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비디오 텍스트 쌍만 860만 건이라고 들었어요.
네. 프레임 수로는 약 2억 프레임에 달하는 시각 정보를 학습시켰습니다. 여기에 14종의 서로 다른 로봇 팔 조작 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 데이터까지 전부 하나의 플랫폼 안에 융합해 놓은 거죠.
와, 2억 프레임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중국 내에 로봇 껍데기, 그러니까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가 엄청 많지 않나요?
지금 스타트업과 기업을 합치면 150곳이 넘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굳이 천문학적인 돈 들여서 각자 불안정한 뇌를 개발하지 마라. 우리가 완벽하게 똑똑한 공용뇌를 무료나 아주 저렴하게 줄 테니 하드웨어에 탑재만 해라.
이거 완전히 과거 스마트폰 초기 역사랑 데칼코마니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죠?
스마트폰 시장 초기에 기계는 수많은 회사가 만들었지만 결국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로 통일됐잖아요. 알리바바가 지금 로봇계의 안드로이드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플랫폼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만약 중국의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막대한 데이터로 무장해서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면 어쩌죠?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훌륭한 하드웨어 로봇 기업들도 결국 이 알리바바의 뇌를 빌렸으면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나요?
그 시나리오는 이미 실험실을 떠나서 현실 세계의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푸르에라는 중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아, 그 말레이시아 국가 재활센터에 납품했다는 건수 말씀하시는군요.
네. 환자 700명 규모의 시설에 인간용 로봇과 재활 로봇을 대규모로 납품하는 천만 위안, 약 19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기기만 몇 대 팔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럼요.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간 건가요?
동남아 최초로 생체 역학 분석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통째로 설치했습니다.
와, 환자 7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가 핵심 의료시설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일학이네요. 말레이시아의 사회보장체계 심장부에 중국의 의료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그대로 꽂힌 거나 다름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파이프라인이 갖는 잠금 효과를 생각해보셔야 해요.
락인 효과 말씀이시죠? 한 번 쓰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네, 매일 7,000명의 환자가 로봇과 상호작용하면서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양질의 의료 데이터가 고스란히 중국의 로봇 플랫폼으로 들어갑니다. 플랫폼은 이 데이터를 먹고 더 정교해지고요.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업이 나중에 더 좋은 관절이 부드러운 로봇을 팔려고 해도 안 되겠네요. 이미 병원의 전체 시스템이나 의료진의 업무 흐름이 중국 소프트웨어에 완벽하게 맞춰져 버렸으니까요.
그렇죠. 단순히 하드웨어 스펙이 조금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진입 장벽을 뚫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거실 장악에 이어서 해외 국가 인프라까지 종속시키는 전략.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중국의 AI와 로봇 산업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심하긴 이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 하거든요.
아, 숨겨진 아킬레스건이 등장하는군요.
네. 뇌와 몸통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그 피를 돌게 하는 심장, 바로 반도체 칩에서 아주 거대한 병목 현상이 터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요? 보고서에 나온 SMIC 수율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체 생산하는 7나노 공정 양품률이 고작 20% 수준이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양품률이 20%라는 건요,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5판 구웠는데 4판이 새까맣게 타버려서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피자는 딱 1판 나오는 거죠.
그 피자 비유가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이 처한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시네요.
5판 중에 4판을 버리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대만의 TSMC가 현재 2나노 공정에서 60% 이상의 수율을 뽑아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무려 7년 이상의 세대 격자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최신 장비를 못 들여와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최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못 구하니까 구형 장비를 억지로 개조해서 7나노 칩을 찍어내려다 보니 불량률이 폭발하는 겁니다. 문제는 피자 4판 버리는 비용을 1판 가격에 얹어야 한다는 거죠.
아, 생산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겠네요.
게다가 화웨이나 캠브리콘 같은 기업들이 이 비효율적인 생산 라인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들 칩부터 찍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실정입니다. 캠브리콘은 50만 개 생산이 목표인데 턱없이 부족하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강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새로 짓는 데이터 센터에는 무조건 중국산 칩을 80% 이상 쓰라고 지침을 내렸잖아요.
네, 그런 정책이 있죠.
5판 중 4판을 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수십만, 수백만 개의 칩이 필요한 국가 인프라 계획을 제시간에 완성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어서 적자를 메워준다고 해도 물리적인 생산 시간 자체를 돈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다. 게다가 메모리 쪽 상황도 심각하다면서요?
네. CXMT라는 중국 메모리 기업이 AI 연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3 양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HBM,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비유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동시에 쌩쌩 달릴 수 있는 수백 차선의 초고속 고속도로인데요. 아무리 로봇의 뇌가 똑똑해도 고속도로가 안 깔려 있으면 데이터를 제때 못 가져와서 뇌가 굶어 죽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그 다음 세대인 HBM4 양산을 주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다르네요.
결국 물리적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알리바바의 그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모래성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수출을 막는 걸 넘어서 이제는 아예 소프트웨어인 AI 모델 자체의 수출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기사 봤습니다.
네, 최근 미국 상무부가 엔스로픽이라는 최상위권 AI 기업의 특정 모델, 파브5와 미토스5를 미국 시민 외에는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왜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죠?
보안 전문 매체 보도를 보면 아마존의 다급한 경고가 배경에 있었습니다. 중국 연계그룹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주체들이 이 AI 모델에 접근해서 해킹 코드를 생성하거나 치명적인 사이버 무기를 고도화하려는 정황이 백악관에 보고된 거죠.
아,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적국 손에 넘어가는 걸 막겠다. 안보 차원에서는 아주 확고한 논리네요. 저희가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백악관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백악관의 안보적 우려도 타당하죠. 그런데 현장에서 뛰는 보안 전문가들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 점이 문건들에서 가장 흥미로운 논쟁거리예요.
아, 알렉스 스타모스 전 페이스북 보안 책임자를 비롯해서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반발 서한을 냈다는 그거요?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전문가들도 서명했습니다. 이 서한의 몰리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자면 이 최상급 AI 모델들이 사이버 공격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방어 도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악성 코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취약점을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미국 시민 외에는 못 쓰게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자들은 어떻게든 우회 경로를 찾아서 무기를 만들 텐데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전 세계 선의의 기업들은 돈을 주고도 방패를 살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특성상 이런 일방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글로벌 방어 네트워크가 도구들을 자유롭게 써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인 안보 전략이라는 주장이죠. 특정 소프트웨어의 국적을 따져 통제하려는 시도의 모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심장이 멈춰가는 기술적 한계, 그리고 국경을 막아버리는 규제 전쟁,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벽돌 사이에서 우리의 현실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파도가 이미 우리 앞바다까지 밀려왔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곧 제막할 거대한 국제 행사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 인공지능 대회 WAIC 2026 말씀이시죠?
1100개 기업이 참가하고 글로벌 신제품 300건 이상이 쏟아진다고 하던데요.
네, 게다가 학술지 스프링거와 연계해서 논문까지 발표하면서 기술 표준과 권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뒤어 열리는 MWC 상하이 2026 풍경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간형 로봇들이 모여서 축구 페널티킥 시연을 하는 건 약가고 아예 토큰 경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토큰 경제라는 개념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로봇이 인간 명령만 기다리는 수동적 기계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아, 스스로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알아서 충전소로 걸어가서 디지털 토큰으로 결제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면 다른 로봇이랑 토큰을 주고받으며 데이터를 사옵니다. 자본주의 거래 영역까지 들어오는 거죠. 와, 로봇이 스스로 돈을 벌고 쓴다니 정말 아찔한데요.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덮치고 있는데 한국의 김경진 변호사 코멘터리를 보면 우리의 현실은 참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어떤 점을 지적하셨죠?
현재 한국에는 이런 소비자용 로봇을 통제할 법적 기반이나 규제가 완전히 공백 상태라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우리 거실에 이 감정을 읽는 로봇이 들어온다면요. 나의 사생활과 데이터는 과연 어느 나라에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혁신적인 하드웨어 도입 속도에 비해서 법적, 윤리적 제도가 너무 뒤처져 있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죠.
아유, 얼굴이나 통화 내용, 집안 구조 데이터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푸리의 처맘 말레이시아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데이터를 축적한 중국 로봇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정보 폐기 기준이나 보안 인증 제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거기다 미국의 AI 수출 통제까지 겹치니까 한국 생태계는 원천 기술을 잠그는 미국과 플랫폼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 사이에서 철저하게 샌드위치 신세가 되겠네요.
네, 양쪽에서 압박받는 현실이죠.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에서 다룬 내용들을 쫙 한번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로봇 하드웨어는 산업용에서 소비재로, 공장에서 거실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거인들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20% 수율이라는 반도체 병목 현상, 그리고 양국 보안 전문가들의 팽팽한 논리가 부딪히는 치열한 규제 및 수출 통제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네, 기술 혁신은 거침이 없는데 그걸 제어할 규칙은 아직 국가마다 텅 비어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처럼 걷고 감정을 가지는 로봇이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는 미래를 엮어왔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무거운 미래였죠.
하지만 이 로봇의 뇌는 특정 기업의 독점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고 그 심장인 칩은 국가 간 제재라는 차디찬 전쟁터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이 로봇들에게 느끼게 될 친밀감과 유대감은 과연 온전히 우리의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정학적 알고리즘의 일부일 뿐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